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에서 끊어버려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절망적인 말들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런 말들은 입에서 나오고 싶은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될 말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최정상에서도 절망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에서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때로 우리 눈에 절망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 알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전혀 있지 아니하였던 토네이도가 일어났었고 또 우박이 내렸죠.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박이 내렸는데 농작물들이 열매고 가시고 뭐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본가지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힘든 그 농부의 심정으로는요 정말로 절망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또 심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속히 좀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에워싸여 있어서 쉽게 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예수님께서 서셔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더니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움직일 생각을 잘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럴 때 참 애가 탑니다. 저는 이 회당장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이 되고 있을 그 바로 그 침몰된 바로 그 몇 시간 배 안에 살아있는 그 자녀들 생각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회당장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면서 미안해서 울고 있던 그 부모의 심정이 이 회당장의 심정이었습니다. 빨리 좀 종종 걸음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좀 막 사람들 비켜서 예수님을 좀 끌고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그 짧은 그 순간이요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입이 바짝 마르는 순간이죠. 내 딸이 지금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막 뛰어가고 싶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천천히 다 아시면서도 천천히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집에서 하인이 뛰어왔죠.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절망이 찾아온 그 순간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그 앞에 이 회당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요 이러한 순간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 일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 회당장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 상황이 최악의 사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믿는 주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 가운데 좀 화두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살아오기를 불교에서도 기도했고 기독교에서도 기도하고 연합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온 국민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누구에게 기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기원을 했는데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탈해진 국민들 마음속에 종교는 가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종교로 인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적은 없다. 기적은 없다. 이러한 토론하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꽃다운 아이들을, 아직 피지도 못한 아이들을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셨을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안산의 성문교회 임온유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체육관 구석에 앉아서 아들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몰한 지 20일째 되던 그날 아들은 가슴에 260번이라고 하는 이 번호 하나 달고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260번째로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사님이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요, 어떤 역할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자녀의 이 마음 아픔, 바짝바짝 타 들어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올라왔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가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가슴 때문에 이 회당장의 마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회당장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떻게 딸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세월호에서 바로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 속에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진리입니다. 네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면 죽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더 험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최악의 상황, 우리가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삼남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유하셨으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시체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절망이죠. 손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단,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두고서도 회당장은 절망에 빠졌었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는요, 사실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울음을 자꾸 막아서는 안 됩니다. 통곡이 나올 때는 울어야 돼요.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내가 걷고 있다면 비록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너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있으라. 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요, 그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을 지시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에서 나무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죠.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던 스데반은요, 결국 죽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그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바뀌면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그건 성공이죠. 승리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던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죠. 밤새도록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은 평안하게 지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그 밤을 지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인도를 하든지 어쨌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밤은 사탄이 날뛰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얻어맞고 터지고 찢겨졌죠. 그 상태에서 서서 설교도 했지만은 설교하다가 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은요, 참 얼마나 많이 좌절이 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예루살렘에서만큼 그렇게 꼬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맞았고 터져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밤중쯤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문을 여시고 그리고 손에 매여져 있는 모든 것이 다 풀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간수장과 가족을 다 구분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요, 이렇게 맞고 터지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죠. 오늘 말씀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편하게 쉬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내 말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위로를 받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날이 새매 주께서 반대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깡그리 다 뭐 피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한두 명도 아니고요. 40여 명이 동맹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자.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서로 죽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서로 친구가 되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고 한번 눈에 어긋나면요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고 그런 무서운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내 친구가 거기 갔다 왔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공동체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사귀면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참 이방인들에게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40여 명이 동맹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40여 명이요, 나를 죽이겠다고 그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 두려워서 바깥 출입 못합니다. 먹을 것도 잘 못 먹습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막 바짝바짝 말라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혹시 자객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무섭죠. 꿈속에서도 아마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의외로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길에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가 있었죠. 그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먹을 것을 주면서 안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섬에 상륙해가지고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전혀 나 죽는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고 당당하고 태연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여기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로마로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어도 로마에서 죽을 겁니다. 로마가 나의 죽을 곳이지 이곳은 내가 죽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품었더니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이기로 동맹한 자 4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신약에 기록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방법을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요 성경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온통 열기만 하면은 전부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으로 품는다면은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읽고 있다면은 묵상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은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가슴으로 가슴 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즐겨 읽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가득 들어 있으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푸근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담대함, 태연함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이몬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의 시체만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더 힘든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은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별을 하신 분들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느껴지냐 하면은 나와 함께 잘 있다. 나와 함께 잘 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머님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업고 다니던 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나와 함께 잘 있다. 그림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품어지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밤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0여 명을 통해서 바울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죠. 이 비밀 계획이요 바울의 생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생질에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걸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40명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막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십니까? 그날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9시에 백부장들에게 천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상병 200명의 호위병을 세워가지고 가이사라까지 보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죠.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호위병 270명을 동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요,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계획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항상 그것을 능가합니다. 감히 사탄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470명의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앞뒤로 좌우로 다 호위를 하면서 바울을, 이 죄수 바울을 그렇게 끌고 간, 그 호송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주에 있는 로마 병력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요, 천하가 우리를 대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매일매일 읽고 품는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가 대적을 해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슴속에 꼭 품고 가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태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면요, 이건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게 비정상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 인생의 밤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분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면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셔서 태연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도 태연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요동시킨다고 할지라도 나의 산성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태연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딱 붙들므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슴속에 품으로 인해서 태연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오롯이 하나님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